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가 설교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러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간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집니다. 그들이 사용한 미사일은 과연 핵을 장착할 수 있는가? 그 미사일의 사거리는 또한 얼마쯤 되는가? 그 미사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등등을 생각합니다. 이런 관심 가운데서 우리의 눈은 뉴스로 돌려집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보도에 의하면 사거리를 미국에까지 정한 것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위협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여기에 자국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일본이나 미국은 재빠르게 움직이고 반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드의 몇 기를 더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소식들은 즐거운 소식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주된 소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의 눈과 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것이고 우리와 생존이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들의 관심을 가집니다. 이처럼 주된 사건들은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 관심사는 바로 성경이 전하여주고 있는 내용이고 그 성경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 가운데 그들은 왕으로서 열국의 어머니로서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뱀의 소리를 들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독립되게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내가 내 삶 전체를 이끌어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이 생각 가운데 지금 뱀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놓았다라는 사건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게 되어졌고 주의 말씀처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거닐 수 없었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때때로 세상이 사람들을 향하여 한거하고 또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대항하는 고통의 존재가 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저 버려두지 아니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은 언제나 여자의 우선의 옴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가 옴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구약의 성경은 주된 관심사로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떠한가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과연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때때로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로의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위로의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된 관심사에 대하여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그 후손이 오셨고 오늘 본문은 그 후손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그의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은 우리 주님 자신이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전개하고 있습니다. 즉 수동태의 문장으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일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시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는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는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주제로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목마름의 의미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목마름의 의미입니다. 셋째, 다 이루신 예수입니다. 첫째, 목마름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 마지막 고통을 호소합니다. 즉, 자신의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압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되어지면 목마름과 졸음이 온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목마름의 고통은 마지막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 고통을 왜 기록하셨을까? 다른 많은 말씀들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고통 현장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시고 있는 모든 말씀은 십자가상의 말씀은 선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말씀하셨다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 현장에서 예수님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를 압니다.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것도 태양이 작년하는 그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기 위하여서 우물가로 나왔다라는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목마름은 우리가 바라볼 때는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의 목마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단순히 요한복음 4장의 사건이 수가성 여인이 목말랐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셔야 하겠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왜 물길로 나왔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목마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때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목마름에 대하여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목마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찾아온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름은 언약적인 심판의 방식 중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목마름이 주는 풍성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마름은 언약적인 저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때그 떠나간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언약적인 저주로서의 목마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복을 주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야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적인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28장 48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보면 내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는다. 목마름이 언약적인 저주 가운데 한 가지라는 사실을 모세는 말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들도 이것이 율법적인 저주였다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선지자들은 언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그 율법을 다시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하기 위한 경고로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면 일어날 저주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2장 3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이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지면 너희가 목말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로 언약적인 저주를 말합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이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귀한 자들이 굶주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목마른다. 마실 물조차도 없는 귀족들도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마치 어떤 무리들이 모여있는데 그 무리들은 먹을 것뿐만 아니라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언약적인 저주가 찾아옴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9장 13절에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라고 말합니다.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된 그런 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4장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이첨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여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닿아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비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엄마는 자기가 죽는다고 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근데 아이가 이 젖마저도 말라버리고 물마저도 말라서 입천장이 입술이 입천장에 닿아있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저주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목마름은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불순종하게 될 때 주어지는 언약적인 저주로서의 목마름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름은 하나님의 언약의 심판이며 표이며 상징입니다. 구약에서 저들이 헐벗고 이제 목말랐다. 이 표현은 그들이 언약적인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울며 이를 갈밉다라는 표현 자체도 언약적인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저주가 저들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물은 생명의 권한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의 권한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경우에 물들의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오늘 목마름의 사건은 단순한 물이 없음의 사건이 아니고 언약적인 저주로서의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어디에서 예배하여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 주께서 찾아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남편 다섯이 있으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현장 앞에서 말합니다. 말이 이어지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게 남편이 있으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예배하는 곳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다 잃어버린 참된 저주 가운데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주께서 말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생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목마름은 단순한 목마름을 말하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은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목마름이고 이 목마름은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목마름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타는 목마름을 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타는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까? 이 목마름은 구약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생수를 통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생수의 말씀이 필요하고 생수의 성령이 필요한 그런 시대 가운데 삽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주의 교회는 언제나 목말라 있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에 목말라 있어야 하고 주의 교회는 주의 영이 찾아오심에 목말라 있어야만 합니다. 그 목마름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 이 교회에 찾아왔고 오늘 이 교회로서 그냥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언약의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 우리는 여기 모여서 주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주님, 우리가 주 앞에서 이 목마름을 해결받고자 합니다. 주님, 주의 교회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목마를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의 목마르실 이유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가운데 주께서는 왜 목마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실은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목마름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마름은 언약적인 저주입니다. 단순히 자기라는 태양볕 아래에서 고통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때 주의 백성들은 참으로 주의 말씀이 떠났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죽음을 느끼는 고통의 순간입니다. 만약 이것이 예수님의 인간으로 느끼는 목마름이라고 한다면, 만약 이 고통이 언약적인 저주의 고통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육신적인 죽음에서 느끼는 목마름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상황에 주어지는 모든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내가 지금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지금 목마르니까 물을 마셔야겠다라는 표현으로만 이해해야만 합니까? 예수님 목마르기 때문에 과연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인간의 목마름의 이야기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나라를 가져오실 분으로 우리는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나라를 가져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나라를 가져오셔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언약적인 목마름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 나라 가운데 더 이상 목마름이 찾아오지 않아야만 합니다. 참된 언약의 교회 가운데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교회에서 말씀이 없어서 죽겠다라는 이 말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들려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가야 할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앉아야 할 교회가 아닙니다. 한 시간 우리는 거기에 앉기를 거절해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수가 성령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14절에 다시 한번 더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보면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라는 이 표현이 때때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생수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이들 가운데 생수가 넘쳐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목마름이 아니다라는 사건을 우리는 먼저 인지를 해야만 합니다. 또 한 번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 만약 언약적인 저주를 당하였다고 한다면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마름이 언약적인 저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목마름이 언약적인 저주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저주는 언약적인 심판에 찾아옵니다. 언약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과연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말합니다. 내가 이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의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본 대로 신앙고백서가 표현한 대로 빌라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죄가 없는 분이 언약적인 심판을 받는다, 죄가 없는 분에게 목마름이 찾아왔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해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목마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마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에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신 포도주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신 포도주라고 말하고 시편 기자는 초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볼 때는 다른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는 목마르다고 말했고 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이제 그에게 적용되어지면서 신 포도주를 그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심히 보아야만 합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대단히 엄중하게 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엄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이야기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왜 신 포도주가 담긴 이것이 여기에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슬초가 등장합니다. 공간복음에는 이 우슬초를 갈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요한은 이 본문에서 우슬초란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 사건을 통해 누가 잘 기록하고 누가 잘못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이렇게 기록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될 때 적어도 예수님은 언약적인 저주로서 이 목마름을 느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편 69편은 다윗 왕이 자신을 얼마나 공격받고 있는지에 대한 불평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 왕에게 대항하여 언변을 꾸몄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무리에 의해 애워싸였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의 머리카락보다 더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원수들은 폭력으로 혹은 거짓말로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백성들에게 나그네와 같이 되었고 자기 형제들에게 낯선 자와 같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구멍에 갈증을 느끼는 그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조롱을 당하고 해방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에게 동정을 찾아보러 계시는 아무데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함의 여김을 찾아보러 계도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에게 초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초를 주었다. 이것은 다윗왕에게 있어서 불편과 같습니다. 이 다윗왕에게 주어졌던 이 상황이 지금 그대로 예수님께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려졌고 예수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심 포도주가 먹여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적인 저주로 목마를 필요가 없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스스로 목마르다고 말씀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을 통하여 이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지금 우슬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우슬초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유월절에 문지방에 바를 때에 우슬초로 바릅니다. 그리고 성전에 피를 뿌릴 때 우슬초로 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반증의 요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래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저주의 목마름, 언약적인 저주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셨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서 그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적인 저주의 그 모든 죄책, 아담으로부터 찾아왔던 그 사망의 죄책이 지금 현재 해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옳은 말입니까? 정당한 말입니까? 아직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여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시는 사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후에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서 언약적인 목마름을 가져오는 그 모든 죄책의 문제가 그가 그 죄책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당신 스스로 그 언약적인 모든 저주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언약적인 저주를 다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하여서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라고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로마 교가 말하는 것처럼 성인들이 자신이 쓰고 나는 만큼의 어떤 선한 행위를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겨우 적은 시작을 한 사람일 뿐입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겨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교에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인들은 대단히 성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인들에게 기대면 여러분들이 참된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안 일어납니다. 신앙 고백서는 아주 적은 시작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착한 일을 이제 시작한 단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인들조차도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자신의 모든 죄의 무기로 말미암아 물 아래로 수면 아래로 잠길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을 찾아올 그 죄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마름의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합니다. 언약적인 저주를 해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도 많이 설교했습니다만 별로 감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 단순히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가 어려울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어떤 성도들은 은혜를 누립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별로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약적인 저주 아래 있고 여자의 우선으로 끊임없는 그 저주가 우리를 물 아래로 침몰시키고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 진짜 큰 은혜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대로 설교가 은혜롭지도 못하다고 말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못 깨달아서 이 모든 말씀이 은혜롭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생수의 강이 넘칩니다. 이 이사야 말씀의 성취가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영생을 얻고 샘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퍼내어도 끝이 없는 그런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마르심의 이유입니다. 예수님 왜 목말랐습니까? 그는 목마를 이유 없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목마르다고 말씀하실 이유 없고요. 그는 또한 언약적인 저주를 받을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언약적인 저주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는 목마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받아야 될 모든 언약적인 저주를 짊어지고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나오면 다시는 목마름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목마름이 없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를 만납니다. 셋째, 다 이루신 예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의 백성의 목마름과 주의 목마름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언약의 백성의 목마름과 주의 목마름은 같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목마름은 언약적인 저주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는 언약적인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풀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목마름입니다. 또한 우리는 같아야만 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목마름을 해갈을 주시고 우리는 그 해감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목마름 가운데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유심히 보아야만 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의 품으로 가셨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남습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28절에는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영수증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영수증 받아봤죠. 이 다 이루었다는 표현이 값을 다 치른 뒤에 계산서에 적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나면 계산서에 적어서 그 계산서를 받지 않습니까? 영수증을. 마찬가지로 다 이루었단 말이 계산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언약적인 저주를 다 이루었다. 다 내가 감당했다라는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건. 그랬더니 요한복음에 오셔서 내가 이제 참 포도주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너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의 처소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이루어진 말씀에 이 영수증을 받아 손에 쥐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받았던 그 영수증을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기록되어 있던 모든 것이 다 정리되었습니다. 그 기록이 깨끗하여 졌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쓴맛까지 다 마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행하도록 보내신 모든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 완전해졌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죄의 진노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성경이 성취되었습니다. 죄가 끝났습니다. 죄가 사라졌습니다. 사단의 권세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새롭고 영원한 언약, 은혜 언약이 우리 가운데 확정되어졌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인되었습니다. 그는 당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약속을 인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정되어졌고 이 재간은 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불하신 그 영수증을 받아들고서 그 영수증이 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성인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의 교회를 찾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시냇가를 치면 사슴처럼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갈급해 하십니까? 주 예수께서 여러분을 회복해 주실 것을 갈급해 하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애가에서 혀가 입천장에 다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의 교회를 찾을 때 그런 목마름으로 찾아 나오십니까? 우리는 주의 교회에서 그런 목마름으로 주의 선포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 목마름으로 여러분 사제의 선포를 듣게 되어지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적인 저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주의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구나. 이제 더 이상 목마름이 없구나. 기쁨을 누릴 수 있죠.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제가 복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유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정이랍니다. 하나님의 인사가 그만큼 기쁘지 않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사가 그만큼 기쁘지 않습니까? 밝고 기쁜 표정으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목말라서 이제 죽겠어요. 혀 끝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 끝을 서늘하게 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주를 찾아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 나오셔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희는 나를 불렀구나. 이제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고 인사의 말씀을 하십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인상 쓰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선포의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무덤덕하게 죄가 해결되어졌다는 말을 하든 말건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야 라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축제고 그러므로 예배는 기뻐야만 합니다. 어떤 세상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예배가 축제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건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예배가 축제여야만 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목마름 있는 이 샘물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과 그리스도 신부는 오늘 와야만 합니다. 오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신부로 여러분을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신부로서 주의 교회가 성령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교회가 거기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거기에서 생수를 마시게 될 때 목마름이 해소되고 충족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목마르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는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언약적인 저주 가운데 있고 언약적인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목마를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 목마름의 모든 죄책을 다 지불하였고 해결하였다. 더 이상 너희에게는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내게로 오는 자에게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교회를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께 나오면 목마름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목마름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서 달려 주의 교회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혹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나는 목마르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는 말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데 라고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가져오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언약 바깥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 연장에 있어야 될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샘물을 주의 교회가 함께 마시며 주의 백들이 함께 마시며 기뻐합시다. 아멘.